4월 14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8장과 19절 말씀을 19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재판은 편견과 증오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에 반하여 로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로마법의 공명정대함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로마법이 예수님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프랭크 모리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만약 본디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님을 재판할 때 단순하고 명백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 재판에는 미묘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한 물결과 같은 평온함을 갖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는 고요함 이면에는 깊고 숨겨진 요동이 있어서 역사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가장 심오하고도 흥미로운 심리학적 연구를 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로마 법정에 끌고 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0배나 더 증가시켰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복음서에는 유대인 당국이 원하였기에 빌라도가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바로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즉시 신문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다가옴에 따라 빌라도가 이미 예수님께 내려진 사형 선고를 간단히 승인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빌라도는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법정에 있는 동안 남편에게 법정에 있는 이 무죄한 남자와 아무 상관하지 말라는 긴급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나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재판에 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은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들이 큰 관심을 가질 것이며 아마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로마 법정 앞에 서게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빌라도의 관저였던 총독 관저에 들어가실 때에도 따라갔을 것입니다. 로마 법정은 날이 밝은 후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야바는 아마도 새벽쯤에 빌라도에게 사건을 넘겼을 것이고 그 후에는 곧 재판이 열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멘.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의 집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며 그 집에 들어가는 유대인은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가야바와 유대 당국자들이 의식상의 부정함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까 하는 걱정에만 초점을 두고서 메시아라고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말한 한 주석가의 말에 참 서글퍼집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님의 이른 아침 재판은 로마법에 따른 완전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로마의 법적 절차를 따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고 로마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대 평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로마의 법적 절차를 어느 정도 따랐습니다. 그는 법정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겨준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은 빌라도에게 받은 첫 번째 신문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요한복음 1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것이 올바른 순서였습니다. 그가 고발당한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가야바는 이 말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빌라도가 간단하게 사형선고를 허락하고 법정에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재검토하는 듯한 빌라도의 주장에 당황하고 분개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8장 30절에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빌라도가 이 사건에 대해 자신들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당연히 승인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재검토하듯한 발언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기각시키려는 첫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조바심을 가지고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그 누구도 처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급하게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아직 듣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없으면 예수님은 재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의 실체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인이자 이교도인 빌라도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혐의를 재구성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결심은 그들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그들은 유대인 재판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명백히 거짓인 새로운 혐의를 예수님에 대해 제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국가를 왜곡한다 혹은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다라는 첫 번째 혐의는 어떤 확실한 행위로 입증된 것이 아니기에 매우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다라는 두 번째 혐의는 분명히 명백히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 또한 충분치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금 납부에 대해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리라 하시니 라는 유명한 답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것은 빌라도가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혐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유대 당국은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한 혁명가라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로마를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목은 빌라도가 무시할 수 없는 혐의였습니다. 로마 형제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는 혐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혐의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빌라도는 예수님을 치조했습니다. 황제에 대항하는 어떤 활동에라도 가담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점령한 영토에 살고 있는데 순종하여야 했습니다. 서기 6년에 지역을 로마의 속주로 만들기로 합의했을 때 유대인은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은 반역으로 건져졌습니다. 시기를 신문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관저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막고 휴대용 의자 또는 왕자의 로마를 대표하는
Please follow up.
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소환했고 사복음서 모두에서 그의 첫 번째 질문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마태복음 27장 11절, 마가복음 14장 6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그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확실히 그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4절에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말한 말이냐. 이 질문은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이해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항 지도자인 가이사에 맞서 음모를 꾸미는 정치적 왕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의 왕은 유대인의 메시아 왕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당신을 나에게 넘겨준 사람은 유대의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이었다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범죄를 하였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당국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예수님께 그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로마법을 위반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자신에 대한 비난에 답하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6절에서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대신 공국법에서 고백과 회피로 알려진 항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변호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많은 그런 혐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동시에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한 주장을 인정하고 나에 대해 주장되고 있는 바를 인정하며 그 주장에 대해 본질적으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의미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대제사장들이 주장하는 종류의 왕은 아니다. 나는 왕이요 가이사르의 경쟁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황제에 대항한 반역의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왕국을 세우러 왔으나 지상의 왕국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며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프랭크 제이 파월 예수님의 재판의 저서를 인용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고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대답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독특한 의미의 왕, 지상의 그 어떤 통치자도 그러한 왕이 되었거나 될 수 없는 왕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유명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전반부에서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 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넷째 빌라도는 예수님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무죄, 유죄, 의심, 적용합법이 없을 때라는 이 세 가지 종류의 편결이 가능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에 맞서는 혁명가로 유죄 판결을 내려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러한 죄가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의심스럽다 혹은 입증되지 않음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날 새로운 재판을 위해 사건을 다시 회부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증거의 불충분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가 저지른 다른 잘못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번에는 공의롭게 행동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재판석에서 내려와 기다리던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로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판은 끝났고 기소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은 정리가 되어야 하고 죄수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판결이 사건을 끝내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군중을 격분시켰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또 부르짖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손에서 이 사건을 떠나보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갈릴리에 속하셨다면 그분의 재판을 맡을 사람은 갈릴리의 지역 통치자인 헤롯이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었지만 예비신문을 거쳐 이 사건을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에게 넘겨줄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에게로 이 사건을 넘겨줌으로써 빌라도는 이 고통스러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업적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렇게 행동을 취한다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나아지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헤롯이 이 사건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좀 더 편안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 보내줘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여기에서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로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의 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자신의 일부딸의 뜻에 따라 살해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였고 그는 자신의 친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 들었을 때 그가 가졌던 생각들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 나타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은 예수님을 반대 신문하려 하였지만 실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쓸데없는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지 않으셨고 그 즐거움을 채워주기 위한 기적들을 나타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로마 재판관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해주셨지만 정의로운 법정에서 행해지는 이 살인자들의 노름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던 자신의 병사들의 행위에도 동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아멘.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심판하여 사형을 선고할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그의 양심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에 기꺼이 동참하였지만 그분을 재판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범위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공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라는 골칫거리를 없애버리고자 하였던 빌라도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는 총독으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필사적으로 빌라도는 유월절 주간에 로마 총독이 선의의 표시로 죄를 풀어주는 유대 관습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로마법에는 이에 대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제국의 치안 판사는 대중의 외침에 응답하여 죄수 한 명을 사면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악명 높은 죄인인 강도 살인마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군중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빌라도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을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승패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콜라로부터 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인 클라우디아의 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인맥 때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긴급한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양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더욱 절박하게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만장일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하니 우리가 이긴지라. 이 정도의 증오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만큼의 증오가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면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채찍질은 보통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채찍으로 맞는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말뚝에 묶은 다음 금속 조각과 뼈 조각에 끼워진 가죽 채찍으로 채찍질을 가하였습니다. 최대 몇 번까지의 채찍질이 허용되는지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그 대상자의 등은 피범벅으로 떡칠이 되었을 것이고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처해지기도 전에 채찍질을 받아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여전히 그 군중들의 피의 갈증이 어느 정도로 해결되어지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민스키는 예수님께 가해진 채찍질은 십자가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로마 병사들은 그분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하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군중들이 마음이 변하여 그분을 풀어주기를 바랬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무죄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찍질을 허용하였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심지어 이렇게도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자 이어지는 7절에서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아멘. 결국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에 대한 진짜 죄명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장했던 반역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전보다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서 그분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9장 9절 말씀.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10절에 다시 말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재판에 대한 진짜 책임은 가야바와 유대 당국에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께 눈을 멀게 하는 그 종교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종교적 열정과 종교의 대상이 잘못됐다면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가장 그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 종교 지지자들은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또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그들의 선생으로서 행동으로 믿음의 선생으로서 그렇게 보여지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증오심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지만 종교적 열정이 있었고 굉장히 스피리추얼했지만 영이 충만했지만 결국 그들의 행동은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라고 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의 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가 어떻게 더 힘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그 군중의 반응은 더 나빠졌습니다. 12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찔러 이르되 이 사람은 먹는 나에게 충분히 아니니라. 물을 다시 원하는 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결국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를 때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십자가에 제사장들이 대답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제 생각에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도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진정한 신성 모독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왕이 시절 아니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만약 당신이 그렇게 행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공갈 협박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대표단을 보내겠다며 비슷한 협박을 하였습니다. 필로는 빌라도가 만약 그들이 실제로 대표단을 가이사에게 보낸다면 총독 신분으로 행한 다른 행위들, 즉 뇌물수수, 모욕적 언동, 불법들과 부정들, 반복적인 재판 없는 형집행, 끊임없는 최상위급의 가혹한 잔혹성 등을 모두 폭로할 것을 두려워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세 번이나 유대인들과 심각한 문제를 겪었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고소될 위험이 있다면 그것을 감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굴복하였습니다. 그는 반역죄의 혐의로부터 자신을 구하기 위해 군중들의 아우성에 굴복하였습니다. 빌라도의 마지막 몸짓은 모든 경우로부터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인 책임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찔찔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끝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정의를 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빌라도는 그분을 처형자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비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기 전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극악무도한 이 일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 이루어졌고 로마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강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재판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압니다.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역시 시기와 질투라는 문제, 그들 중 누가 더 크냐라는 그 문제로 다툼을 겪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졌습니다. 종교에 대한 열정이 그들의 마음을 증오로 가득 채웠습니다.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야 할 종교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오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가고 성경 공부에 가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서 확신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잘못 인도된 확신과 회심, 그리고 잘못된 교리적 믿음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확신하시고 자신하십니까?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해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지식으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이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매일 섬겼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을 아는 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더욱 사람을 판단하고 또 오히려 더 차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많이 알지만 사랑이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거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의 확신이 가져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공정하지 않았고 옳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분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피리추얼 앤 릴리지어스 피플 펠트 댓 지저스 디저브드 투 비 크루시파이드 데어 아이즈 워어 블라인디드 데어 마인즈 워어 소 패튼드 앤 소 데어 워어 소 인센시티브 투 더 트루스 오브 갓 오 헬프 어스 디어 로드 딜리버 어스 프롬 서치 인센시티비티 커럽션 디프레비티 셀프 라이처스니스 Lord. Help us to look unto Jesus alone. We pray in Jesus' name.